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금요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구해야 할 바들을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감화 감동과 하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닌 성령의 영에 의해서 깨달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피난처, 도피성에 관한 우리가 그런 부분이 35장에서부터 초반부에부터 계속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했는데, 여기서 도피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2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도피성은 어떠한 자들이 되어지느냐 하면은, 그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는 아무나 다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구분하여 심판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구분하고 심판되어져서 그 안에 합당한 자만 도피성에서 머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보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공의로 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2절에서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의가 없다는 것, without enmity, 적대심이 없이, 미워함이 없이, 이런 뜻이죠. 우연히, unintentionally, suddenly, 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치사라는 말이죠. 우연히 사람을 어떤 목적과 고의성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걔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보지 못하고 어떤 연장을 그 사람한테 던진다든지, 죽을 목적이 없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우연히 악의가 없이 죽이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보지 못했으니까 잘못해서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는 악의도 없고 해야려 한 것도 아닌 즉, 어떤 의도성으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악의가 없이 고의적이지 않고 그 사람을 죽었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고의성이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규례대로 판결해야 된다. 24절 회중이 친자와, 그러니까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누가요? 회중이 판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하라는 것이죠. 이 친자, 그러니까 의도성이 없이 그 사람을 쳐서 죽인 자와 그 사람이 자기 누구 아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복해야 된다는, 그 보복하는 자 간에 그 규례대로 다음과 같이 판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5절 보세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이 피를 내가 아는 사람을 죽였다고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라는 거예요. 왜 살인자를 건져내죠? 의도성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우연히 아무런 적대심이 없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자기 그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결에서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 이렇게 보복하는 자 가운데서 회중이 규례대로 판결해가지고 아, 이 사람 아무런 고의성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결국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려보내서 그 도피성에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의로운 재판에 따라서 의도성이 없는 자는 살립니다. 그리고 도피성, 피난처에 가서 살게 하고, 의도성이 있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의도성 고의로 살인한 자는 여기서 31절 보세요. 고의로 살인한 자를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죽여야 된다는 거죠. 공의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고의로 intentionally 의도성을 가지고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면 이런 사람은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 속죄를 받지 말라는 것은 어떤 돈을 지불해서 그것을 모면하고 사면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기 죄값에 대해서 치러야 된다는 거죠. 자기 생명으로, 자기가 죽인 생명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적 살인죄, 의도적인 살인죄에 대한 성경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의도성이 있는 죄에 대한 판결은 죽이는 거예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사형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지만, 그게 만약에 의도성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사형을 받았다면 억울하겠죠.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렇지만 의도성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죽였다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단순히 생명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자기 마음대로 그걸 빼앗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죽인 죄에 대한 그런 심판은, 그러한 것은 재판은 엄벌에 처한다. 결국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그런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또 없고, 자기의, 사실은 이건 뭐 다른 스토리지만, 자기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도 없어요.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자살이라는 게 왜 잘못된 거냐면, 자기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마음대로 끊어버리는 거, 자기에 대한 살인행위입니다. 이건. 자,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의도성이 있는 자는 속죄를 받지 말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 피를 반드시 흘리고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대신에 의도성이 없는, 악의가 없이 우연히 고의적으로 만약에 사람을 죽이게 됐다면 그 사람에 대한 판결은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서 그로 하여금 거기서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살게끔 해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적인 심판대로 하나님이 처결하는 것은, 판결하는 것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대로, 공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의도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면 그 죄에 대한 값을 그가 치러야 된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의도성이 없이, 아무런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 용서함을 받게 되고, 도피성에서 그는 그것에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그렇게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끔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은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도피성이라는 것과 도피성, 피난처를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 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도피성은 그곳에서 우리가 피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은 많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단 한 사람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리타이어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직임을 하는 그런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 전임자가 리타이어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두 명, 세 명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장수해서. 그렇지만 현직에서 대제사장은 실질적으로 직무하는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아기가 없이 죽인 사람과는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죽음과 아기 없이 죽인 사람의 생명과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죽은 이후에 그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기의 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26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이건 의도적 살인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5절부터 말하니까 살인자가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에서 피했습니다. 이건 정당한 거죠. 지경 밖에 나가게 되면 죄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 만약에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도피성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보복하는 자한테 걸려가지고 그 사람을 도피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피해 보복자가 죽였다 할지라도 이 흘린 죄가 그 살인자가 살인한 사람이 피 흘린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도피성에 피했던 사람 아기가 없이 죽인 사람은 그의 의무는 뭐냐면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거주하면서 기다렸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 다음에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살던 그 본향으로 도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그것이 그 사람의 responsibility, 책임입니다. duty.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머무르기 싫어가지고 자기 혼자 뛰쳐나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걸려서 죽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 살인자, unintentionally, 의도하지 않고 죽인 사람, 악의가 없이 죽인 사람은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런데 의도한 사람은 여기 도피성에 사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밝혀내야 돼. 판결해놔가지고 그 사람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 도피성에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의도하지 않고 악의 없이 실수로 죽인 사람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죽음과 관련됐다는 거야. 그 죽음 후에는 그가 자유의 몸을 가져서 그런 어떤 그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상황에서 자유하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뭐 해주고 있냐면 이 대제사장이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삼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그가 하신 말씀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속해 주신 중보해 주시고 죄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분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은 하필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이 살인자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죽으심 예수님의 보혈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결박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무에 죽으셨다 이거죠.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구속하셨으니 율법의 저주로부터 죄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구속해 주셨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죠. 그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에 달려서 저주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왜 저주가 됩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그에 대한 형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죄에 대한 결과, 그 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약해서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구속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죽으심의 중요성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구원을 말해 주고 있어요. 똑같이 여기 있던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죄를 지은 거죠. 과실치사도 죄입니다. 그렇지만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피성에서 거기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이 죽어 난 다음에는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는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너희 저 용서받을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도피성 안에 거한다. 도피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 우리를 피난처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피난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 위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피난처 되신 예수님,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 그 도피성 안에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대제사장의 죽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제사장의 죽음이 우리의 속박을 풀어준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이 사실을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해야 할 것은 그 살인자의 책임입니다. 책임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벌써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제사 제도뿐만 아니라 도피성에서도 그 대사장의 죽임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 분명히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고 그를 찾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얻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요 우리가 믿는 그런 대상, 믿음의 대상 그 이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기서도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죽으심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우리가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고 또한 그 가운데서 참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런 살인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면 아까 고의로 살인을 범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거는 살인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닌 의도하지 않고 살인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도하지 않고 도피성에 피한 그런 사람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돈을 받고 이 말이에요. 돈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도한 사람이나 의도하고 의도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악의가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악의가 있는 상태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 이 모든 사람한테 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속전을 받지 말라는 말은 돈으로 그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이 막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 고의로 죽인 사람 속전을 받지 말라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돈을 주고 이 자기의 죄를 무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고 사람을 죽인 사람도 그 사람이 도피성에 피해 있는데 빨리 나가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지 말라는 것은 돈으로 해결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사람들의 속성 중에서는 아 이제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죽어. 그래서 내가 돈을 좀 주고 속전을 주고 거기서 도피성에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전을 받지 말라. 돈 받지 말고 돈으로 해결하지 말라. 돈을 받고 그 살인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결국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돈으로 모든 것을 고의로 죽인 자라 고의로 죽이지 않은 자들한테 속전을 돈을 받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피로만이 그 더럽힌 땅을 다시 속함을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피는 피로 갚아야 된다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살인으로 인해서 땅을 더럽힐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호와는 이스라엘 중에 있음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땅을 그냥 더럽히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거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것도 표현하고 있고 이 땅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계신다. 누구랑?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살인죄를 하지 말라. 피 흘려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구원받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구원받은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은 내가 땅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세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거주하시는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우리가 거룩한 신분을 받았어요. 거룩한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거룩한 신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여기서 살인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대한 그런 인식이 바로 되어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여기에 더럽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럽힌 땅을 우리가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피,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피로써 더럽혀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의 피로써 우리가 구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피로써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 보혈, 그리스도가 하신 그 구속사역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럽혀진 우리의 그런 어떤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깨끗게 되어지는, 정결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님의 피로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피로서 그게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대제사장 죽임, 죽음의 의미가 그렇게 크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죽음의 그 의미가 그렇게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추한, 우리의 더러워진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정결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셔서 예수님 안에 참된 피난처와 안식을 갖게 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신, 우리에게 생명과 안식을 주신 우리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피난처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그런 어떤 모든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며 정결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삼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또한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